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7월 17일 수요일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1.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을 읽어보라. 서로 얽혀있는 두 이야기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구절은 시작된 첫째 이야기가 둘째 이야기의 전개로 중단된 후 나중에 다시 첫째 이야기가 완성되는 마가복음의 첫 번째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이다. 샌드위치의 겉장 이야기는 예수님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그분을 돌보려고 나선 예수님의 친족들에 관한 것이다. 샌드위치 속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마귀와 결탁하였다고 고발하는 내용이다. 오늘 살펴볼 속 이야기인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서기관들은 그분의 치유 능력이 마귀에게서 비롯되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 예수님은 먼저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는 중심 질문으로 대답하신다. 사탄이 그 자신을 대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왕국, 집안, 마침내 사탄의 분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분열하는 대상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주님은 국면을 전환하여 누군가의 집을 약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가능하지 않겠냐고 지적하신다. 이 마지막 예화는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 마가복음 3장 28에서 30절을 읽어보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어떤 것이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8,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에도 서기관들이 그분에게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인 것을 마가복음 3장 30절을 통해 알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일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성령의 말씀을 듣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귀의 인도를 따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훈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에도 서기관들이 그분에게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묵상. 혹시 나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습니까? 적용. 나에게 있는 두려움이 오히려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두려움과 다른 것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자신을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대의 소망 322. 진리를 오류로 바꾸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고픈 대로 보고 듣고픈 대로 들으니 바르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여주시는 길을 따르도록 시험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총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두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400년의 그 애굽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애굽 땅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밖으로 거의 나와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는 미디안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광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갈 수 없는 엄청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지금 이곳 미디안 광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내 산에서 미디안 광야까지는 약 240km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생 동안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호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밥. 호밥은 아마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로서 모세의 처남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렵게 미디안 광야까지 온 모세는 자기의 처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선이 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 호밥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랑하는 백성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해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일가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생활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왔다는 것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밥도 역시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마을의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밥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따랐을 것입니다. 그는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구태여 방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필요를 그는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그들의 여정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호밥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홍해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그는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문에 들어보니까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고생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애굽 군대에게 쫓겨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매일매일을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까딱하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하여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제안을 뿌리치고 호밥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모세가 간청합니다. 가로대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느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길을 간다는 것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긴장스럽습니까? 저들도 때때로 해외에 출장할 기회가 있어서 해외에 가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가기 전에 저희들은 이미 여행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예약했습니다. 여행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여행사와의 그 관계를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을 그렇게 저희들이 다니는데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에서 자야 될지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 안내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호밥에게 자기들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했습니다.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느니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본문은 결론 없이 끝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사기에 보면 호밥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 호밥이 모세의 간청이 와여 자기의 평안한 미디안에서의 생활을 접고 비록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호밥을 그처럼 데리고 가고 싶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호밥은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처남이었습니다. 둘째는 미디안 지리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미디안 지리는 모세도 잘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쫓겨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그는 거기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양들을 데리고 온 사방을 그는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미디안 그 지리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디안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호밥에 비하면 그는 미디안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호밥은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호밥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진을 쳐야 될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한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호밥은 미디안 지리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광야 생활에 익숙한 텐트 치는 데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텐트 치는 생활에, 텐트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밥은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잘 살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간청을 거절한 호밥을 가나안까지 동행하도록 요청하고 또 요청한 것입니다. 호밥은 처음에는 이 제안에 부표를 던졌지만 후일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었습니다. 텐트 치는 일을 지도하고 광야 생활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호밥처럼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호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이 어떻게 복받는지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면 더 좋은 땅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미디안은 호밥이 살고 있던 미디안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입니다. 뙤약볕이 내려 쪼이는 곳입니다. 풀 한 포기도 자라기 어려운 곳입니다. 가시떨기가 여기저기 가끔 서 있고 주강목, 곧 아카시아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곳입니다. 물 때문에 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명을 거는 싸움을 종종 해야 되는 곳입니다. 언제나 양식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시대에 보면 추수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괴롭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밥은 그 미디안을 떠나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어야 할 만큼 탐스러운 포도가 열리는 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리는 요단강이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해버렸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그 시대에 소돔 지역은 에덴처럼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푸르른 초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밥이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가 받은 땅은 게데스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데스는 여섯 곳의 도피성 중 한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 흰눈이 쌓인 헤르몬산 바로 아래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살던 가나안의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 눈 구경을 한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린이 부장을 하던 시대에 한 번은 경기도 가평의 사슴의 동산이라는 곳에서 어린이 교사 지도자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홍콩과 필리핀에서 온 두 선교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필리핀, 열대의 나라지요. 무덥죠. 뜨겁지요. 거기는 겨울이 없습니다. 거기는 반바지 하나, 반바 하나면 1년을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홍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드디어 눈을 본 것입니다. 비록 날씨는 춥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 두 명의 선교사들이 눈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신나게 눈을 맞고 눈을 뭉쳐서 눈싸움을 하고 뒹굴며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열대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눈을 본다는 것은 행운이요 기쁨입니다. 호밥과 그의 후손들이 지금 사막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았으면서도 헤르몬산에 눈 쌓인 헤르몬산의 그 아래 지역에 살면서 그들은 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동행하고 찬성표를 던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땅을 선물로 준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한 명을 추천하라 한다면 바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넌이라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버넌의 아버지는 가난한 땜댕이였습니다. 어머니는 16살 되던 해 돌아가셨습니다. 17살 때 사랑하는 동생 마가렛이 죽어 어머니와 나란히 묻혔습니다. 여동생이 죽고 한 달이 못 되어서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1645년 가장 사랑하던 친구 레시터 씨가 전쟁에 나가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는 그런 이런 와중에서도 가난한 집 처녀 메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딸이 태어났는데 장님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후 아내는 사남매를 더 낳고 죽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버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타락한 생활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담배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도박에 빠졌습니다.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숨을 죽이 위하여 술집을 드나들고 모든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그 존 버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너는 죄악에서 떠나 하늘에 속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버넌은 이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존 버넌의 귀에 다시 한번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네가 살아있는 것이다. 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었도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버넌이 감옥 속에서 쓴 책이 그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12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감동과 기쁨을 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중서부의 대포였던 레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스터 가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땅이 많았는지 그 지역 사람들은 레스터 가문의 땅을 팔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레스터 가문은 그 땅에 담배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담배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담배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의 재산은 쌓을 곳이 없도록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터 가문은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몰락했습니다. 레스터의 3대 손이었던 지이터는 소작농이 되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레스터는 1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5명이 일찍 죽었습니다. 9명은 가출했습니다. 레스터 부부는 고향에서 외롭게 살다가 하루는 그가 잡초 더미에 불을 놨는데 그 불이 집으로 옮겨 붙으면서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청자 여러분, 호밥처럼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그리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더 나은, 더 좋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호밥은 처음에는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동행하자고 했을 때에 호밥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찬성표를 던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따라갔을 때 호밥에게는 좋은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호밥의 인도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광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남의 눈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과 같습니다. 행진을 하고 진을 치고 걷는 모든 일들이 호밥의 좋은 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호밥을 찾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호밥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날마다 보람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기 때문에 나이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고 죽었기 때문에 그도 10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쳐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 중요한 위치에서 보람된 일을 하며 산 사람이 호흡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매우 수선스럽게 전철 안을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쑤시고 돌아다니고 뛰고 사람들을 건드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말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참다 못한 손님들이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이 전투를 당신이 전세냈습니까? 당신 안방이 아니잖아요. 당신 아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전철 안에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방금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병원에서 바삐 나와 아내의 장례를 생각하느라 미처 아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은 승객 중 한 명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분의 심정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타고 있는 지하철에 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분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위로금을 거두면 어떨까요? 같이 동참할 분은 이 보좌에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내어민 모자에 동전과 지폐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두운 생각에서 밝은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로. 그리하면 호밥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면 더 좋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밥이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고 난 이후에 주어진 축복은 더 좋은 미래였습니다. 더 좋은 미래였습니다. 호밥은 이방 종교를 섬기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돌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돌다리에는 이런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그 다리의 이름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 마을에 어느 날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홍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해보지 못한 그 홍수였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에 엄청난 태풍이 몰려왔지요. 지금까지 있었던 태풍 중에서, 지구에 있었던 태풍 중에서 가장 큰 태풍이 몰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만 2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태풍 때문에, 당해보지 못한 태풍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마을에도 당해보지 못한 홍수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집안이 가난한 한 소녀가 그 냇가를 건너가다가 물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하지만 그 소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이곳에 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그 소녀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살아났습니다. 소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녀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이곳에 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 소녀에게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마침내 이 소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들여서 다리를 놓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하나님과 나라는 다리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벌써 생각이 바뀌지는 않으셨습니까? 호압처럼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땅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호압처럼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호압처럼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미래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결심을 오늘 이 시간에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헬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장자권을 팔아넘김. 하나님의 진리와 보좌를 단단히 잡음으로 그대는 다른 사람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영원한 보좌를 붙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대가 취해야 할 입장은 세상 이득보다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대의 헌신은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유보된 것, 나누어진 희생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대는 우상을 지녀서는 안 된다. 그대는 자아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매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라. 영생을 위하여 평생 동안 끈질기고 지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그대의 형제는 얼마 동안 진리를 깨달았으나 영향을 인하여 물러간 것을 나는 보게 되었다. 그의 아내가 방해하여 깨달은 것을 순종치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고통 중에 주를 찾게 되었고 그녀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녀는 남편이 진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남편을 반대했던 것과 그녀의 교만과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 남편이 진리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을 회개하였다. 쉼을 구하나 얻지 못하는 피곤한 아이와 같이 그녀는 결국 은혜로운 초청에 응하게 되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녀의 곤비하고 부담스러운 영혼이 주님을 찾았다. 회개와 겸비와 열렬한 기도로 그녀는 위대한 짐꾼에게 자기의 짐을 맡기고 그 안에서 쉼을 찾았다. 그녀는 그녀의 겸비와 회개가 하나님께 간합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를 받았다. 디 형제여, 그대에게는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철저하게 일하고 시간을 아끼라. 사업 거래에서 그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성의 오점을 남기지 말라. 그대의 옷을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이지 않게 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은 도처에 있을 것이나 그대는 그 속에 들어가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그대는 이 세대의 부패한 중에서 요동 없이 서도록 그리스도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꾸준히 바라보라.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보라. 그분의 흠없는 생애를 본받으라. 그러면 그대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며 창세로부터 그대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그분과 함께 상속할 것이다. 악담. F 형제는 하나님의 사업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진 나머지 그가 지지 말아야 하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 건강에 손해를 보고 있다. 그는 가끔 강한 빛을 통하여 사물을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식으로 보기를 열렬히 원한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의 좌절한다. 그는 깊이 느끼며 자기의 견해를 강하게 내세우는 위험에 빠져 있다. F자매는 신자가 되기 원한다. 그러나 그녀는 분별력과 참된 예모를 함양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다혈질이며 격렬하며 자신만만하다. 그녀는 거친 품성을 드러낸다.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충동에 의하여 움직이며 느끼는 대로 행동한다. 가끔 그녀는 너무 흥분하고 강한 감정을 나타낸다. 그녀는 좋고 싫은 것을 심하게 가리고 마음속에서 이 불행한 성질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며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녀는 느끼는 대로 말을 함부로 많이 한다. 이것이 그 남편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조차도 흥분된 감정으로 움직이게 하였다. 그녀가 이를 침착하게 바라보고 적당하게 가늠하였다면 그 자신과 교회에게 덕이 될 뻔하였다. 성급하게 움직이고 충동이나 강한 감정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F자매는 충동으로 행하고 험담하며 형제 자매들에 관하여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일은 어느 교회에서나 혼돈을 야기한다. 그녀가 자신을 잘 다스린다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온유와 침착이라는 하늘의 장식을 구한다면 그녀는 정말로 교회에 도움이 될 텐데 그녀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그녀의 영혼은 살찌고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그녀는 교회의 축복이 될 텐데 그녀가 회개치 아니하고 그녀에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하기를 더디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을 쌓지 아니하면 참된 신자의 예모를 갖추지 아니하면 그녀의 역량은 폐악을 낳을 것이며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의 행복은 손상을 당할 것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주상절리는 암석에 발달하는 절리 중에서 일련의 절리면이 교차하면서 암석이 기둥 모양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그러한 구조를 만든 절리면을 말합니다. 암석이 다각형 기둥 모양이 줄지어 서 있게 되어 주상절리라고 부르죠. 이론상으로는 벌집처럼 원형으로 수축하면서 깔끔한 육각기둥 모양으로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삼각형에서 칠각형의 다양한 기둥들이 만들어집니다. 기둥의 직경은 작게는 수 센티미터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크면 미터 단위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둥의 높이 역시 수 미터에서 100미터 규모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상절리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지표로 분출한 용암이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하여 마그마의 외부 표면이 급속도로 식어서 굳으면 내부의 마그마는 외부에 굳어진 벽을 뚫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지면서 수축하고 이때 상하 방향은 중력 때문에 길이를 유지하지만 좌우 방향은 잡아줄 힘이 없어 수축하면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상절리는 한눈에 보아도 특이한 지질 구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기암괴석의 볼거리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논의가 된 것은 아일랜드 북단에 있는 주상절리의 형성 원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암석이 물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고온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상절리의 독특한 모양은 암석이 물에서 결정화된다는 이른바 수성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의 발전으로 오늘날 주상절리의 형성 원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상식이 되었습니다. 주상절리는 뜨거운 용암이나 갓 퇴적된 뜨거운 화산재 등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균열입니다. 퇴적된 화산재가 무척 뜨거워서 그 퇴적층에 주상절리가 발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두터운 용암류가 식으면서 만들어집니다. 지질학적으로 전리라는 것은 암석이 완전히 식은 뒤 지표로 올라오면서 부피 팽창, 즉 풍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2차적인 구조임을 고려할 때 주상전리는 전리 중에서도 그 형성 과정이 특이한 편에 속합니다. 뜨겁게 흐르거나 쌓인 화산암, 쉽게 말해 용암이 주변의 차가운 환경과 만나게 되면 표면부터 식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암이 내부에서 많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서 단순히 껍질만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균열이 하부층으로 전파됩니다. 아래로 전파된 균열은 하부층의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돕고 그렇게 되면 또 수축이 일어나면서 한층 더 아래로 옮겨집니다. 전파가 단계적이므로 아주 이상적인 주상절리는 끌무늬라고 표현하는 일련의 수평면에 대한 계단 형식의 표면이 발달합니다. 물론 물리적 조건에 따라 끌무늬가 아닌 물결무늬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예 깨끗하게 평면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리면이 서로 교차하면서 다각형의 기둥 모양이 구축됩니다. 육각형이 대부분인 이유는 구조상의 응력이 강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주상절리의 구조를 허니페이퍼 또는 허니콤이라고 하며 이름을 보듯 벌집과 같은 구조입니다. 벌집 구조 균열의 발달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두꺼운 용암류에서는 공기와 접촉하는 상부 말고도 지면과 접촉하는 하부에서도 주상절리가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발달한 현무암질 용암류의 전리 구조는 상층과 하부에 각각 주상전리층이 분포합니다. 또한 균열이 차가워진 암석의 수축이 일어나면서 전파되는 형식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균열의 발달 방향이 온도의 점을 연결한 등온도선의 수직으로 발달할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절리는 중력에 대한 방향은 별로 의미가 없으며 용암이 식을 당시 등 온도면이 어떻게 분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암이 특정한 계곡 모양의 통로를 따라 이동했다면 그 채널의 벽면에는 수평한 방향으로 발달한 주상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균열이 특히 강하게 발달하여 그곳으로 열기가 잘 빠져나가면 균열의 끝단으로부터 방사상으로 발달하는 주상절리도 볼 수 있습니다. 주상절리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스코틀랜드 서쪽에 있는 스파타 섬에 있습니다. 이 섬은 스코틀랜드 서쪽 멀섬으로부터도 10km 떨어져 있는 무인도입니다. 길이 1km, 폭 0.5km의 작은 이 섬은 마치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전시하기 위해 만든 조형물과도 같습니다. 섬의 주상절리 한쪽에는 핑걸스 동굴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의 주상절리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균질 형태를 가지고 있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닥은 화산재가 쌓여 있으며 그 위로 현무암의 용암이 흘러 화산재로 만들어진 응회암층을 덮고 있습니다. 이 용암 위로는 격렬한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현무암류와 화산 쇄설물이 쌓여 있습니다. 바로 중앙에 보이는 현무암에 주상절리가 발달하였으며 이런 주상절리는 섬 전체에서 관찰됩니다. 핑걸스 동굴과 지질학적으로 서로 연관되면서 그리 멀지 않은 북아일랜드에 또 다른 유명한 주상절리 자이언트 코스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섬 제주처럼 해안가를 따라 형성된 자이언트 코스웨이는 최대 100여 미터 높이의 현무암질 절벽을 따라 약 4만 개의 주상절리대가 장장 8km에 걸쳐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상절리대 하나만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승인된 곳은 바로 이곳뿐입니다. 아르메니아의 가르니 계곡에는 매우 규모가 큰 주상절리가 있으며 이것은 아르메니아 관광객들은 모두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을로부터 2km 정도 자갈길을 걸어 계곡 쪽으로 내려가면 누구든지 탄성을 바랄 수밖에 없는 주상절리가 뻗어 있는데 이곳에 펼쳐진 주상절리를 현지 사람들은 돌의 교양악이라 부릅니다. 한국의 경주 양남에는 방사형으로 나타나는 주상절리가 있는데 바닷물에 부채꼴 모양으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볼 수 없기에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길이 막막하고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근 영국 리버풀대 화산학과 이안 나발레 교수팀은 용암의 온도가 약 800도로 떨어지면 유체의 흐름이 변해 주상절리 모양으로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용암이 냉각되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며 균열이 생기는 과정을 관찰하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용암이 약 1000도 근처로 온도가 떨어지면 암석으로 굳어지며 이보다 약 90에서 140도 정도 더 식으면 그 암석에 균열이 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7장 11절에는 노아 홍수의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기록을 통해 엄청난 발열로 인해 새로운 마그마가 흘러나와 식으며 기반암이 재생성되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화산의 흔적을 통해서도 성경적 사건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